광복 80주년 특집. 광복 80주년 특집. 대한민국 80년을 달리다. 지난 4주 동안 대한민국 80년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역사 속의 진짜 주인공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달리는 것의 역사를 봤는데 그 여러 달리는 것 중에 그 사람을 한 분 모셔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했지만 여성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분야가 철도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 개척자, 선구자 뭐 이런 분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1호 여성기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1호를 기록한 그런 엄청난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어요.
네, 동양대학교 도시철도 시세박과 박은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의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동양대학교 도시철도 시스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저는 철도 현장에서 20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또 러시아 유학을 통해서 얻은 국제철도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의 한국철도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철도 전문가시네요.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근데 저는 무슨 그 철도 홍보 방송 듣는 느낌도 좀 있었고 워낙 말씀을 잘 해주시고 오디오가 좋으셔가지고 궁금한 것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소개를 앞서 드릴 때 좀 여성들이 쉽게 뛰어들 분야는 아니었던 것 같다.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철도 관련 일을 꿈꾸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예.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갈 때 무궁화호 탔던 전까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
네. 아마 저는 이제 서울에서 또 태어나고 자라면서 일가 친척도 경기도 인압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랑은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근데 또 마침 또 인연을 갖게 된 계기가 또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으로 40년 가까이 일을 네. 하셨는데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밤늦게까지 또 어울린다든가 또는 뭐 친구네 집에서 잔다든가 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는 건 그렇죠. 상상도 못해서
예.
저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대학 다니면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밖에서 늦게까지 있다거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철도와?
예, 그래서 이제 마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철도청 공무원 모집 공고가 크게 난 거예요.
예.
물론 뭐 전기직, 뭐 신호직, 뭐 여러 기술직이 있었고 영무직도 있었고, 근데 그 밑에 새마을로 승무직 딱 뜨면서 20명을 뽑는데 보는 순간 이거다. 이게 정말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다른 기술 직렬보다 시험 과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또 경쟁률도 한 2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아무도 안 돌아보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기차 많이 탔습니다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제복을 딱 입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네. 검표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표
그렇죠.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시험 보시기 전에는 여자 승무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철도청에서 모집 공고가
공채로?
나오고 예예 예, 공채로 하는 경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럼 승무원으로 결국 합격을 하시고 이제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아버님을 설득하시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네요?
네, 있었죠. 하물며 이제 3주 공무원 연수를 받아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용이 되는데도 그 3주 교육을 못 가게 하셨어요. 어디에 외박하는 직업을 갔냐고. 그래서, 근데 너무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결혼한 언니가 있었는데
네네.
연수 직전 날 언니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바로 이제 노항지에 있는 철도 연수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철도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교수님의 아버님이 엄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집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다들 아버님이 엄하셨던.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미 좀 어떤 철도 승무원과 연을 맺기가 난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뒤는 이제 기관사가 되신 거죠?
예,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이제 엄마가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셔서 다녔는데 이상하게 술만 드시면, 아, 승무원도 좋지만 앞에서 열차를 끝낸 게 더 나을 텐데.
아, 이게 멋있죠. 인정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근데 막상 철도에 입성하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철도로 특화된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뭐 철도고등학교, 뭐 철도대학. 예, 그러면서 철도대학을 졸업하면 공무원 8급으로 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거다.
공무원 어차피 되려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승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철도대학 운전기정과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술 드시고, 매박하는 직업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지금이야 뭐 분야 막론하고 뭐 여성의 진출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때 아마 박 교수님께서 기관사 꿈꾸고 입문했던 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철도대학 가셨을 때.
많이 달랐죠. 그래서 하물며, 지난 100년 동안 이제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이제 철도 운전 분야라서, 당시에 97년, 99년, 이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뭐 양성평등법 이런 것도 막 논의됐었고, 그래서 여성들, 그러니까 최초라고 하는 여성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최초의 여성 생도, 뭐 최초의 여자 발명가, 뭐 최초의 여성 시장, 뭐 이런 분들이 부르셨는데 그때 당시 철도대학으로는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아, 최초의 여성 기관사 뭐 이런 후보가 될 거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만찬대 좀 반찬은 잘 나옵니까?
반찬은 잘 나왔는데 조명 받는 분들은 따로 계셨고요.
아,
저는 뒤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참 대단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원준의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쇼! 이 노래 듣고 저희 계속 이어갈게요. 대한민국 80년을 달리다 광복 80주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동양대학교 박은경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로 하면 어때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어쨌든 열차의 맨 앞에 운전석에 앉아서 달려보셨잖아요.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운전실에 앉아있으면요. 직접 운전을 안 할 때는 정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아, 그래요?
눈이 올 때 다르고요. 비가 올 때 다르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해질녘이 다르고요. 동틀 때 다르고요. 근데 직접 운전을 하면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쭉 깔려있는 레일만 봐야 되고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운전할 때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리버, 가감관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슬쩍 올렸더니 갑자기 붕 하면서 열차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긴장되던지 그 순간에 굳어버렸어요. 굳은 상태로 대전까지 가는데 중간에 기관사는 절대로 속도를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법무 기관사님이 지금 속도 초과됐잖아. 제 동간 2단 쓰라고. 그러면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정신 차려.
네. 제 동 2단 쓰라고. 이러면서
예.
그걸 들으면서 그대로 굳어서 이제 대전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온 몸이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었어요.
야.
아, 그때 당시도 아마 수백 명이 아마 열차에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 갔던 구간이 서울에서 이제 대전까지.
네네.
내 인생의 첫
네.
기관사로서의 거리는 네. 서울에서 대전까지였다.
네네. 아... 뭐 성취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유 살았다. 아무 일 없었구나. 아유 살았다.
네. 이게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 인명을 태우고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철도 업무. 근데 이제 정말 고되고 힘든 업무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 저 운전하면서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운전 분야에 있다가 제가 이제 차량 검수 분야로 넘어갔는데요. 차량 검수 분야 역시도 여성들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는 팀별로 좀 운영하는 근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싫은데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운전 분야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근데 마침 시험실이 있었고 마침 이제 철도대학 선배들도 계셨고 그래서 덕분에 철도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업무 끝나면은 잔잔한 또 회식으로 또 팀워크도 다지면서 정말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야를 옮기다 보니까 네. 철도 시스템의 전반을 이해도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기관사도 하시고 뭐 차량 검수 철도 전반에 대한 일을 이제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박은경 교수께서는 아마 또 다른 꿈을 꾸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 뭐 처음으로 하는 일을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남다른 1호 타이틀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예, 제가 그때 차량 사업소에 근무할 때 그때 당시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철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곧 남북철도 연결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철도 연결되면 뭐 유럽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마침 러시아의 시베리아 교통대학교에서 저희 모교인 한국철도대학에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저희 사업소를 견학을 오셨는데 이분들이 고려인 여성을 통역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 고려인 여성이 철도 전문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웃기만 해요.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답답해서 영어로 설명을 했더니 이제는 러시아 쪽 교수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예. 냉전 시대 때는 전혀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졸업생들이 앞으로 남북철도도 연결되고 또 대륙철도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미래철도를 준비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거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심장이 쿵 올렸어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나만 꽂혔구나. 예.
저만 꽂혀서 아 러시아 가야 돼.
그런데 예. 러시아 쪽에는 철도 시스템이 네.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은 게이지라고 하는 궤간이 달라요.
궤간이,
예, 궤간이 달라서 어쨌든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하는 그 어마한 만 킬로 가까운 그 구간을 운행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철도 종주국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도 철도대학이 있는지 몰랐다가 대사관에도 연락을 했죠.
네.
모스크바 주재대사관에 철도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서울에 사는 고려인을 찾았어요. 고려인을 찾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 그
언어.
러시아어를 배웠고요. 그 고려인 선생님한테 모스크바 철도대학에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내가 갈만한 그 박사과정이 철도 물류 쪽인데 있냐. 그래서 고려인 선생님이 워낙에 저를 잘 어필해 주셔서 그 대학도 저에서 관심을 갖고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현직에 있는 철도 직원이다.
예.
앞으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 철도를 공부하러 오는 최초의 사람이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문호를 확 열어줘서 서류 전달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와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엄청 신나했던 기억이 있으신가
맞아요.
봐요.
맞아요. 그런 거 느껴져요, 지금. 네, 표정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러시아에 있는 철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호네요.
1호죠.
네, 그렇구나.
2호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여성,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떠나서.
네네. 네. 근데 저 이전에는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북한 철도성에서.
아, 북한?
네, 72명이 그 대학에 석박사를 졸업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북한은 있을 수 있죠.
그렇구나.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당시에 이제 러시아로 유학 떠날 때 사실 지금이야 뭐 이제 지금도 사실 어렵긴 하네요. 그 워킹맘들이 뭐 이런 유학을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워킹맘이었다고
네.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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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시 4살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네.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설득을 했죠. 근데 남편도 마침 철도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 러시아 철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대륙철도 전문가가 필요한 건 많은데 그게 네가 될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시엔 네, 네, 뭐 네. 보통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 네,
남편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은 딸아이를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오케이, 딸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회사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네. 마침 이제 고려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모스크바 철도대학 측에 딸아이가 동반된다, 뭐 기숙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 사전에 미리 많이 협의를 해놓고 그리고 또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마 꿈이 있고 젊었고 뭐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뭐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좋은 인연들도 있었을 것 같고 오길 잘했다 하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시에는 미리 이제 파악해 놓은 그 한국과 러시아 교류에 있어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부러 만나러 다녔는데 만나러 다니려니까 딸아이가 걸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수업 듣고 강의실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하고 이제 스케치북하고 크레파스를 준 상태에서 너 떠들면 안 돼. 이러면은 중간에 엄마 쉬. 엄마 똥 이러면은 계속 들고 왔다 갔다 데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국제협력소 직원이 왔더라고요. 언제까지 딸아이를 데리고 다니냐. 그렇더라도 이제 보모를 야냐라고 부르거든요. 야냐를 찾고 있는데 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너네들이 좀 찾아줘. 그랬더니 국제협력소 직원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 동서를 소개시켜줬어요. 이렇게 안심하고 저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러시아 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계속 저는 떠들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자꾸 와서 이런저런 한노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굉장히 좀 큰 인상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뭐 딸도 4살짜리 딸과 함께 동행길에 올라서 공부하시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의 그 신청곡 하나 듣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노래가 좀 떠오르세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만. 요즘 그 황가람 가수의 반딧불이요.
네. 나는 반딧불.
네네.
왜 이 노래로 좀 선곡을 하셨어요?
그냥 저랑 이렇게 투영을 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별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반딧불이었는데 조금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내 노래 같다. 이런 느낌.
그렇구나. 네. 예, 이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네, 오늘도 광복 80주년 특집 대한민국 80년을 달리다. 아, 동양대학교 도시철도 시스템학과 박은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철도가 시베리아까지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미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아유, 가능하죠. 이미 기술적으로도 많이 그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요. 먼저는 그 러시아 쪽하고 우리나라는 궤간이 좀 달라요. 궤간이 달라서 중간에 한 번은 여객을 내리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궤간 가변 대차로 이제 그 내리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하든가 시스템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봐도 뭐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 철도 현대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고요.
북한에.
예, 아마 철도가 부설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유지보수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마 북한 철도 시스템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철도를 우리나라와 같이 또 같은 수준으로 현대화 시키려면 어마무시한 그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다 보니까 국제 표준 시스템에 좀 맞아야 되고 또 러시아도 그와 같은 어떤 협력 체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큰 문제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 기차가 한국에서 타가지고 유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인 북한은 일단 철로가 살아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삐그덕삐그덕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로군요.
네네. 2015년에도 그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블라디에서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갔는데 그 국경 쪽에서 여객들이 다 내리고 대차를 바꿔서 다시 표준계열차로 타고 베를린까지 갔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아예 철도는 사실 그 영국과 프랑스는 유로스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북한 구간을 지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혹시 뭐 어떤 그런 새로운 꿈을 꿀 수는 없나요?
없죠.
전혀 다르게.
네. 육로로 연결된다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배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러시아로 직접 블라디보스토크이나 그러니까. 가면 되니까.
네.
그 대신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북한 철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철도의 현대화 작업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왜 철의 실크로드라고 예전부터
네, 맞아요.
예, 근데 실크로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가
다양하게,
없을 것 같은데.
예, 다양하게. 예. 또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죠.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경제적인 부분이 더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꿈을 꿔야죠 계속.
아 그럼요. 철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남북 철도 연결 또 대륙 철도로 간다는 거는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시베리아 횡단 철도 같은 일 뭐 탐방도 하셨을 거고 아마 그렇죠. 뭐 그런 일 포함해서 러시아 유학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습니까?
한국철도공사로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2009년도에 이제 한국철도가 100년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한국철도 직원들을 이제 러시아 횡단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타는 그런 큰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쪽에서 좀 인솔 하고 가셨겠네요.
그렇죠. 또 러시아 철도 쪽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협상도 하고 또 협약 체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뭐 이르쿠츠크라든가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뭐 하버롭스크든 내렸다가 또 뭔가 또 행사로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할 때마다 각 지역별로 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역시나 땅덩어리가 넓어서 좀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철도 입장에서는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자회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자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우리 철도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혹시 너 나스자 아니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군요.
같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러시아 가서 여기저기 만나러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를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타이틀이 한국철도에서 온 사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말을 할 줄 알고 여기는 한국철도인데요.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자회사에 발령받아서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아주 그냥 원스톱으로 다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생각 아시겠어요? 세상 참 좁다.
네. 저도 듣는 순간 너 나스자 아니야? 그 얘기 듣는 순간 갑자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나스자가 교수님 이름?
러시아 이름이에요?
네, 러시아 이름이세요. 예, 아나스타시아의 애칭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이야, 어떻게 그 넓은 땅에 그렇게 인연이 닿아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철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관사 이런 거 외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네. 네. 철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전기직, 차량직, 토목직, 그다음에 뭐 관제사,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뭐 기관사, 그다음에 또 고객들을 상대하는 뭐 영무직, 승무직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일단은 기관사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예. 눈에 보이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직렬이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뭐 차량 유지 보수라든가 차량 검수 또 뭐 궤도 검수 이런 부분도
힘든 일이죠.
예, 보이지 않지만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역할인데 수업 시간에 철도는 종합적인 시스템이라서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학생들도 점차 철도를 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끝으로 그 철도를 꿈꾸는 많은 그 후배들, 젊은이들에게 좀
미래 철도인
예, 조언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딱 두 글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말하는 존버.
버티라.
네, 버티자. 버티자인데요. 철도는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는 너무나 많은 또 구조물들이 있어서 지상에다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기는 힘들겠지만 지하 50m를 파잖아요. GTX. 네. 그러다 보니까 이 GTX가 개통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거예요. 또 학생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철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정말 수업시간에 얘기합니다. 나 철도 잘 모르고 들어왔어. 근데 한 20년 버티니까 나보고 자꾸 철도 전문가래. 민망해 죽겠어. 그러니까 버텨. 버티면은 너네들도 어느 순간에 그 타이틀이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말씀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복 80주년 특집 대한민국 80년을 달리다 동양대학교 도시철도 시스템학과 박은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